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다섯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5절부터 공부를 할 차례인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내용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대언자들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말들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일단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드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이미 정결하게 하신 후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대언자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천사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사는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영들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와 같은 대언자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와 같은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이 내용을 1장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2장 1절부터 이제 4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그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큰 구원, 구원자가 위대하시고 이 지옥에서 구출해지니까 얼마나 큰 구원이냐,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마련해 주신 구원이니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냐, 이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부를 펴놓고 회개보고를 하게 될 때 보상의 손실을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 구원을,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해서 1절부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 1장의 맨 끝이 뭘 얘기한 거예요? 천사에 대한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원이 너무나 큰 게 감격이 돼갖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1절부터 4절을 삽입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는 다시 무슨 얘기나 천사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1장 끝부분에 천사로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감격을 받아갖고 이 큰 구원, 너무나 이 큰 구원,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해서 삽입구절로 해서 1절부터 4절을 얘기한 이후에 이제 5절부터 18절은 1장 끝부분에 나와서 연결이 되면서 다시 천사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천사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 그 안에는 다가오는 세상,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또 얘기하려고 하냐. 그 다가오는 세상을 다스릴 자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하는 세상을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5절 가서 보면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광과 존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가오는 그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구더러 이걸 통치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보로 통치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세상의 통치가 사람에게 주어진 건데 지금까지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다가오는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혹시 통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사람이 통치한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시냐?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나가고 지금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는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사람 가운데 그래도 뭐 모세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영광 있는 사람이 모를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대언자가 나오냐? 이런 비천한 마을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박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 필요했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마. 성육신이 필요하고 성육신이 그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금 5절부터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돼야 되는데 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천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되면 죽을 수가 있지만 천사는 영인데 그거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오는 세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그것도 다가오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여러분, 신천지가 별게 아니고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가 누구예요? 사람. 사람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사람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가 누구의 사람, 사람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6절에 그러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어떤 것에서 증언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하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주 우리 주여, 그렇죠? 주께 놀라우심이 엄청나게 크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편 8편을 이제 지으면서 그 시편 8편에 있는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모든 것이 지금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가서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지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절 내용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완전한 그런 통치가 어느 정도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것을 사람이 통치하지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보로 통치하라고 한 그 넓은 영역의 그 모든 걸 지금 사람은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맹순이 이런 것들 사람이 통치합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러한 맹순이 이런 것들도 다 통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 어때?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되냐?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5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누구예요? 주신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하나님이 볼 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첫째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그 통치 권세를 줬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땅을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완전히 통치할 거냐? 둘째 사람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둘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사람으로 오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이제 6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시편 8편 우리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8편에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는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옛날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껴서 이걸 뭘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다윗이 살던 약 3000년 전에는 볼 수 있는 게 해와 달과 별뿐이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이런 자연뿐이 없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밤에 이렇게 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공기가 하나도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하늘에 있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광경이 멋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이제 그 여행을 갔다가 시내산에 올라간다 그래갖고 하여튼 한시 반에 깨갖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깨서 올라가야 된다고 9시인가 잠을 자갖고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뭐 오염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한 3시, 4시쯤에 그냥 이 하늘을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하늘의 그 별들을. 8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깃뜻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 가서 이렇게 이미 많은 별들, 여기 3절 가서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렇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많은 별들 중에 별이 엄청나게 커 갖고 이 지구는 그 큰 별에 비하면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지구. 그 지구 안에 또 사람은 거기다 비하면 말 그대로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별들에는 안 가시고 어떻게 이 지구에 오십니까? 그 지구에도 지금 누구를 찾아오세요? 고랑이나 사자나 이런 거, 이런 걸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와요?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만 봐도 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창조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가를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방문하시냐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이 귀중하기에 이 우주 공간이 그렇게 넓은데 그거 다 제껴두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천사도 많은데 천사는 찾아가지 않고 천사는 심지어 이런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영들로 보내시면서 사람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은 천사보다는 위치나 힘 이런 것 등에서 조금 낮게 만들어졌어요. 천사에 비하면 힘이 약하고 아는 게 약하고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우리가 지금 약한 그런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천사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신분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존재가 되는데 천사는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는 찾아가지 않는데 천사들 3분의 1이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들이 됐잖아요. 그 천사들 구원하려고 찾아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이 지구, 이 땅,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이 개미보다도 작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런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온 땅에 사람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말도 하죠. 이성이 있어서 뭔가 판단하죠. 사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조 능력 있죠. 이런 거 하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형상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입혀주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원래 사람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8절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사람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짐승들, 여러분 여우니 일인이 늑대니 여러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태풍이 생겨요. 산불이 생겨요. 폭풍이 생겨요. 눈사태가 생겨요. 사람이 얼어주고 이런 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못해. 지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보니까 지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사람의 아래 놓인 것을 아직 보진 못하는데 지금 누구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냥 다시 말씀드려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둘째 사람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야만 온 다가오는 세상을 사람이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당분간 잠시 동안만 사람으로 지금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하냐 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냐. 고통과 죽음까지 보지 않았냐. 근데 천사는 안 그렇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맞아. 예, 그 말이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건 맞다. 고통과 죽음을 보신 것도 맞다. 그래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됐다. 예,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진짜 받으실 분이 둘째 사람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입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입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우리 예수님이 관을 쓰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맞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완벽한 희생예물이 있어요. 그 희생예물이 죽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몇 명을 위해서? 몇 명을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요한 1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어린 자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런데 누가 죄를 지어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우리의 죄들 뿐 아니라 누구의 죄들로 인해서도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서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하고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직접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너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를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원래 창조계획의 모든 것을 그 원래 창조계획이 뭐예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계획이죠. 그 창조계획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분이 둘째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사람의 위치를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서 9절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그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 많은 아들들을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구원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셔갖고 아 이게 예수님이 죄가 있었는데 죄를 없애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완전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으면 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면 고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고통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우는 거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웃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고 죽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이런 모든 걸 다 체험을 해야 진짜 사람이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가 그런 걸 모르는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희로애락을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야 참 사람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언젠가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동산에 가서 보니까 개미들이 막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 개미들끼리 재미나게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 그 위에 자동차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큰 거 있는데 개미가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저희 인천대교 같이 저렇게 큰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게 개미가 그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다리가 있는 세상을 지금 개미가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된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일에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세상이 있다. 다리가 10km, 20km 바다 위로 가는 그런 다리가 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 이런 걸 개미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야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셔야 이 모든 걸 지배하실 수가 있는데 참 사람이 되시려면 조건이 뭐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돼. 맨 마지막에 뭐까지 체험해야 돼요? 죽는 것까지 체험을 해야만 그게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신 거 너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냈다.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게 답답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끙끙대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4장에도 또 그 얘기하는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재정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이들 때문에 속이 썩어 지금 죽겠습니다. 이 연약함의 감정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갖다 탁 터치를 하면 예수님이 그걸 느껴줘야 그래 내가 그걸 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못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예, 똑같이 잠을 못 주무신 적도 있고 아시겠죠? 예, 우시기도 하고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이 예, 정말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통곡 하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도시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동안 굶주림이 뭔지 아시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뭔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죠? 마귀의 시험이 왔잖아요. 그 시험 당하는 걸 다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사람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을 겪는 사람만이 그런 걸 겪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속죄를 이 죽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고통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함으로써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100% 참 사람인데 하나만 빼고, 뭐만 빼고? 죄만 없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만 없고 나머지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에서 났다 그래요? 어디에서? 하나에서. 누구의? 하나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영. 예, 거기서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아버지가 하나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의 큰 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의 큰 형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또 여기 왜 여자는 없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형제들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해하시겠죠?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관습으로는 여자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형제들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 어디에 나오냐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자가 우리. 근데 다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났어요? 한 아버지에게서 왔다. 한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과 본성과 그런 그 아버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과 성도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이 거룩히 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보고 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실은 제 형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자, 이걸 접어두시고 시편 22편을 펴보세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예,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들으신 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 말씀 들으신 적 있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22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딜 가서 보시냐 하면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똑같아요. 조금 아까 구절하고 똑같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단지 뭐만 하나가 틀려요. 여기서는 회중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죠. 한번 가서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다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히브리서는 교회 한가운데서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시편 22편 회중 가운데서 그렇게 돼 있죠. 그것만 차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지금 있는 그런 교회가 시편을 인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언제 생겨요? 예,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앞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여기 시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없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한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이.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약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느 걸 인용하냐.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22편에 있는 회중을 뭘로 바꿔놨어요? 교회로 바꿨죠. 그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반드시 그걸 잘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가 자기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나?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불러요? 그거를 내 제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이 구약시대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 전까지 있는 그 사람 다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형제 그렇죠? 예, 여러분 또 가서 하나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거기 가서 보시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형제들이에요. 자 가서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양민족과 염소민족들을 구분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렇죠? 양민족, 염소민족들 구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양민족으로 판단된 그런 사람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언제 저희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40절 26장 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내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환란 시기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내 형제들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이 염소 민족으로 갈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가지 못할 자들을 나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한가운데 여기 나온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니라. 자, 여기 광야에 있던 교회 나오죠? 맞습니까? 이거 지금 신학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야에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구약시대도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교회는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모여있는 그 회중을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22편에도 회중이라고 돼 있고 그 회중을 여기서 신약성경이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교회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교회를 가지고 신약시대 교회에다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3절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낳은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이르시되. 예, 그래서 그분이 다 일렀단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거기 11절에 맨 끝부분에 주어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어가 또 13절에 와서 연결이 되는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고 주어가 말을 했잖아요. 그 주어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럼 왜 그래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신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참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또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 예.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예, 거기도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서 8장 여러분이 17절 18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두 구절 그 인용 구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다 똑같은 children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으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부분 역시 뭘 얘기하냐. 메시아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서 8장 지금 17절 18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순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 아이들을 봐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이사야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요.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실 둘째 사람 완벽한 그리스도 사람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14절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우리의 살과 피를 공유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살과 피를 공유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보세요. 예수님은 두 개를 다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해요. 그렇죠? 부모의.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 다음에 그분도 마찬가지로 두 개에 다 참여해? 하나만 참여할 거예요? 일부. 그럼 일부만 뭐만 참여할 거예요? 살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일부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살, 이 덩어리, 뼈 이런 덩어리 이런 것만 예수님은 참여하지. 예, 킹잼 성경만 이렇게 기록이 돼서 성경 전체 이 세상 모든 성경 중에 오직 킹잼 성경만 이 자녀들은 이 살과 피에 이 참여하는데 예수님 그것의 일부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일부가 뭐예요? 살. 살만 참여해. 그게 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처녀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예수님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다.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걸 두 개를 다 참여하는 걸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피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사람의 피를. 영어로 투크 파트로 되어 있잖아. 파트. 파트 알죠? 일부분이 올이 아니라 파트만 참여하신다니까. 영어 가서 보세요. 투크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예, 죽음의 속박에 놓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어요. 육신을 입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마귀를 무서워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통치해 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마귀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그건 뭐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 자체를 멸하고 마귀의 일들 자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5절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공포 아니에요? 공포죠. 죽음 앞에 놓인 사람 치고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 암의 고통, 죽음의 어둠,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차가움, 죽음은 이게 차갑게 되잖아 이게.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요. 고독,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지옥, 이 모든 것이 평생 동안 사람을 얽어매는 그와 같은 공포요 두려움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이 전쟁 무기를 완전히 치워버리시면서 어떻게 했다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죄인데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